남조선은 어떻게 경제 강국이 되었나? 한날 한시에 해방된 북과 남. 60여 년이 지난 오늘 북조선은 빌어먹는 나라로, 남조선은 세계 13번째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반세기 만에 남조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주익종 박사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익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젊은 장교단이 군사정변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실행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를 필두로 한 일단의 젊은 장교들은 몇 차례 거사 계획을 잡았다가 그를 연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모의 사실이 바깥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죠. 군사정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에 가담할 여러 장교들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고, 그 장교들이 부하들에게 또 명령을 내려야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이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하고 잡았다가 취소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이런 모의 사실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면 정부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면 총리 개인만 해도 네 차례나 군부의 거사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느냐? 미군이 남조선 군대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의 반란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즉, 미군이 남조선 군대를 통제하고 있는데 어느 군대가, 어느 남조선 군인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렇게 본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는 남조선은 미국의 의도대로만 움직이는 사회, 이렇게 보는 거고요. 보는 인물이고, 따라서 그는 뼛속에서부터 매우 미국 의존적인 인물, 친미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날 때 참모총장으로 있던 이가 장도영 씨입니다. 이 장도영 참모총장은 5월 15일 밤, 즉 군사정변을 일으키기 바로 전날이죠. 전날 밤 박정희로부터 거사 계획을 직접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사 계획을 알고도 핵심 가담자 체포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박정희가 거사 계획을 보고한 것은 장도영 참모총장을 거사에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참모총장의 임무에 충실하다면 당연히 가담자 체포 지시를 내리고 또 그를 상부에, 즉 국방장관과 총리에 보고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강대교를 수비하는 6번 헌병대가 중화기로 무장하는 것을 오히려 허락하지 않았고요. 한강대교를 막되 한 대의 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여유를 남겨두라고 아주 이상한 지시를 내립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한강에는 단 하나의 다리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약 30개 가까운 다리가 있지만 당시에는 단 한 개의 다리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 다리를 막으면 대부대가 한강을 건너서 정부를 장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강대교를 막되 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를 남겨두라, 이런 지시를, 이상한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또 장면 총리가 구테타 계획을 듣고 이 장도영 참모총장에게 이런 구테타 풍문이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문의를 했지만 장도영은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장도영 참모총장이 박정희의 군사정변 계획을 반신반의하면서,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면서 정변이 일어났을 때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올지 이런 것을 조울질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에게 군사정변이란 자신에게 정치적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장면 정부는 이미 내부에서 붕괴되고 있었다. 군사 정변 세력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 정권을 약간 더 밀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박정희 군부는 1961년도 5월 16일 날 새벽 군사 정변을 일으킵니다. 김포 해병대의 여단 병력 등 3,600여 명 정도의 소규모 병력이 한강을 건넙니다. 남조선 군대가 약 70만 명인데 그중에 실제로 구태타 군사정변에 동원된 병력은 3,600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한강교에서 헌병대가 트럭 바리케이트를 쌓아놓고 일시 저지했지만 총격전 후에 그를 돌파합니다. 그 후 육군본부와 또 정부 주요기관 KBS 방송국을 점령하고 특히 새벽에 KBS 방송국을 통해서 군사정변 사실을 알리고 정변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그럼 장면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장면 총리의 대응을 보겠습니다. 장면 총리에게 구태타 군사정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자 그는 일단 미 대사관으로 피신하려 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이라 대사관에서 문을 열어주질 않자 서울 해화동의 수녀원에 은신을 합니다. 장면 총리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카톨릭교하고 가까웠는데 서울 해화동의 수녀원에 은신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틀간 아무에게도 은신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틀 동안 천주님께 기도만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미군에게 진압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측이 소재지를 물어도 답을 안 해줬습니다. 그럼 미국 측은 제대로 장면 총리와 협의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장면 정부의 또 한 명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윤보선 대통령은 어떠했느냐? 윤보선 대통령은 구태타 지도부를 이튿날 접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군사정변을 용인을 해줍니다. 올 것이 왔다는 마침내 올 것이 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심 장면 정부가 무너진 걸 기뻐한 측면도 있습니다. 즉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는 예전 민주당의 각기 구파와 신파의 대표로서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는데요. 윤보선 대통령은 군사정변으로 장면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내심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군부가 자신을 추대해주지 않을까, 자신을 대통령으로 계속 추대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구태타군, 군사정변을 일으킨 구태타군을 진압하려 한 것은 오히려 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맥그루더라는 사람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있었는데요. 맥그루더 사령관은 자신의 작전 통제권 아래에 있는 남조선 군대가 정변을 일으킨 것을 자신의 권한이 침해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즉 남조선 군대의 전시든 평시든 작전 통제권은 맥그루더 유엔군 사령관이 갖고 있었는데요. 그 병력을 구태타군이 함부로 움직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가 오히려 구태타군을 진압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 대사와 사령관은 윤보선 대통령을 방문해서 국군 통수권자인 그가 남조선 군대 야전사령관에게 진압 명령을 내리도록 구태타군을 진압하도록 명령하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윤보선 대통령은 유혈 내전을 피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진압군의 출동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진압군의 유력한 후보자가 제1군 사령관 이한림이었습니다. 박정희와 조선경비사관학교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한림 장군도 대통령의 진압 출동 명령을 기다렸지만 위에서 내려온 것은 사실상 군부의 이런 거사를 용인하는 그런 전갈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니 미국도 구태타군 진압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군사정변을 묵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구태타 군사정변을 진압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장면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면과 윤보선의 무능 내지는 기회주의적인 처신 이런 것 때문에 구태타가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틀이 지나면서 구태타의 성공은 기정사실화됩니다. 이틀이 지난 5월 18일 장면이 수녀원에서 나와서 내각 총사퇴 결의를 하게 됩니다. 같은 날 남조선의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군사혁명을 지지하는 가두 시위를 서울에서 벌입니다. 그리고 구태타군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던 이한림 1군사령관도 구태타 세력이 체포합니다. 이러면서 군사정변은 일단 성공합니다. 쿠데타 세력은 어떤 혁명 공약을 내세웠느냐?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변 세력은 5월 16일 새벽 KBS 방송을 통해서 혁명 공약을 군사혁명위원회의 명의로 발표를 합니다. 공약의 첫 번째는 반공을 첫 번째 국시로 삼겠다 하는 거고요. 뭐 두 번째로 유엔 헌장을 준수한다든가 세 번째로 부패와 구악을 옛날 악을 일소하겠다. 네 번째로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뭐 이런 여섯 가지의 혁명 공약을 내세우게 됩니다. 반공 국시 공약을 내세우게 된 것은 미국의 쿠데타 군 세력이 어떤 것인가, 어떤 세력인가에 대해서 미국이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미국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급진 정당과 교원 노조 관계자 무려 4천여 명을 구속을 하게 되고요. 또 구학일소 공약과 관련해서는 1만여 명의 폭력배를 구속을 하게 됩니다. 기타 부패한 공직자를 파면한다든가 또 부정축제 기업인을 구속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합니다. 이것은 상당한 국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게 되고요. 그러나 역시 공약의 핵심은 네 번째, 즉 민생고 해결 및 국가 자주경제 재건 공약입니다. 바로 경제개발 공약이죠. 군사혁명정부는 바로 이 경제개발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정변 세력은 제2공화국 헌법을 정지시키고 정부를 해체합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을 해산합니다. 대신 국가재건 최고위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민간인들의 정치활동 금지시킨 채로 국가재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박정희 정부가 어떻게 경제개발을 추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